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네. 저는 청년일까요? 왜 청년일까요? 제가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청년일까요? 청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젊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젊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청년의 범주로 넣어주신다면 그건 결혼 유무와 상관이 없겠네요. 청년이 뭘까요? 청년이 뭐길래 누구이길래 온 교회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걸까요? 청년은 무엇일까요? 청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버드대학교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청년의 또 다른 정의 같기도 해요. 제시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게 있는 사람이 청년이랍니다. 이것이 청년의 마음을 뛰게 한답니다. 첫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 평생을 함께 할 친구. 다섯 번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싶다. 저는 같은 말이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거는 그것이 있냐 이거예요.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히 젊음의 때에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배경 설명해 잠깐 드리면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1장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가는 중간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빌립이 누구냐면 그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일곱 명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초대교 일곱 집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되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스데반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스데반이 있고 이 빌립은 그 스데반과 같이 뽑혔고 활동했던 동기입니다. 그때 인물이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지금 당신이 그 보여주고 있는 이 능력을 좀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엄청 혼나죠. 그리고 멀리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어떤 내시가 있는데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거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착해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집입니다. 그 지방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집에는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나오는데 아가보가 누구냐면 선지자래요. 그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누가 있냐면 대충 한번 모아보면요. 일단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도 있죠. 빌립의 집이니까. 그리고 9절 이런 데 보면은 빌립의 딸이 있는데 네 명이 있어요. 빌립의 딸들 네 명. 그리고 아가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모임은 빌립과 바울과 아가보와 뭐 빌립의 딸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제국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모임이라고요. 주목할 것이 없어요. 돈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바울, 누가, 빌립, 아가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초대교회 주인공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임이에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는 모임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청년교구가 부서 모임을 해요. 순모임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 부서 모임을 세상이 집중하나요? 관심 있게 보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할 때도 있을걸요. 순모임. 세상이 집중해서 봅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것이 있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 청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부서 모임과 순모임 자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의미 없는 자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순장님들에게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아가보가 뭐라고 갑자기 예언을 하냐면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모임을 순모임 중인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들고 나서 막 자기 손가발을 막 묶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띠의 주인이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손과 발을 묶어서 끌고 갈 거예요. 이방인 손에 넘겨줄 거예요 라고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띠가 뭐냐면 겉옷 있죠. 겉옷을 외투를 그 여미는 그 줄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약간 그 가운같이 생긴 옷입니다. 펄럭이겠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때에는 끈으로 조이고요. 집에 들어오면은 끈을 풀어요. 나 집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끈을 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밖에 나가 외출한다는 말은 끈을 여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끈을 풀어가지고 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띠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띠들이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의 띠들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아가보가 거기에 있는 많은 띠 중에 하나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을 스스로 묶었듯이 이 띠의 주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묶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띠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아가보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빌립이 오기 전에, 빌립의 집으로 오기 전에 두로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또 누가 하고 있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일행들이 봤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그 12절에 그 빌립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권해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외부 집회나 선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위험하고 험한 곳이에요.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막 기도해보고 내가 거기 갈게 라고 말하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쁘게 가라고 할까요? 목사님 얼른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과는 달리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바울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막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냐, 위험하다고 하는데 라고 말려요. 이게 바울 일행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말립니다. 자, 근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묶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를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20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20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에게 듣기 전에 이미 바울이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 20장 24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뭐를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왜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요. 바울에게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질문인데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 그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삶의 경로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예요. 그게 그의 방향이에요.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로켓 선수였다고 해요. 엄청 인기가 많은 선수였대요. 팬클럽도 있기도 하고 막 따라다니고 한 오빠 부대 이끌어다니는 선수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중국 선교사로 가게 돼요. 이 말을 남겼대요. 잘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본 말일 수도 있는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크리스천이고 스터드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인생을 전부를 걸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질문 해볼까요? 정말 우리 삶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학교를 갑니다. 직장을 가요. 학교에 가고 직장을 간다고 해서 우리 다 알죠. 진로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다른 진로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 뜻이 이걸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정말 고맙다.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근데 이런 길을 네가 만약 걸어간다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그 응답을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순장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나 이 기도 좀 해줄래?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근데 모두가 그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순장들도, 나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갈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아. 주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리시는구나. 이러면서 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요. 바울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응답은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울도 응답받았고 사람들도 응답받았어요. 응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고요. 바울은 네가 가게 될 길이 어려울 테니 기도로 준비해라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 부탁도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편한 길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신앙의 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길이 있다면 어려워도 가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그 차이는 이겁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내려놓아버리려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전부를 걸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갈팡질팡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정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많은 경우에요. 단 내가 그 답이 싫은 거예요. 답이 아니라고 응답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요. 부담스럽거든요. 어렵거든요. 괴롭거든요. 받아들이기 싫어서 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이때 기도한다는 말은 진짜로 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죠. 시간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피할 구실과 생각을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기적을 꿈꿉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기적을 꿈꿔요. 끝까지 내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우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기적이 필요해요. 그 영역들이 있어야 돼요. 제 삶에도 삶의 반전이 나타날 그 기적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울은 똑똑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고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마음, 태도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려던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 주변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핑계를 대는 사람, 늘 변명하는 사람.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봐도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말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고 회사를 다니는데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았는데 진짜 내 삶에 내가 뭘 추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게 되면 인생이 되게 단순해지는데요. 왜 나의 인생이 복잡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나의 전부를 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안에 5kg를 반드시 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무엇을 막든지 고민할까요? 안 합니다. 폭식 안 해요. 뚜렷하게 이것을 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되게 심플해요, 삶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과 같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갈등해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먹는 것뿐이에요.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진짜 고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떠셨냐면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음을 정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고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알아요. 매를 맞아봤어요. 감옥에 갇혀봤고 고난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겪어봤고 나 알고 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고민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약 한 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고민되고 결정하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씩은 혼자 웃음이 나옵니다. 다이어리에 해야 될 걸 쭉 적다 보면은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지? 이거를 난 잘 모르는데 신입인데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보여요. 막 시원하게 답을 막 구하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저희 너무 귀한 동역자들, 청년교우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에 너무 잘 도와주는데, 그리고 저희 삼청년부도 저희 전체 청년 한 출석 인원이 1400, 1500 사이 되는데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보여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5개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진짜 감당할 그릇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닙니다. 고민이 사라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떨려요. 담임 목사님이 해맑게 박 목사 알겠니? 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질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걱정돼요. 이번 주 새벽, 저번 주에 새벽 설교가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 이 자리에 저기 앞에 앉아서 한 시간 내내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좀 살려주세요.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때문에 우리 청년국 목사님들 힘들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청년들 아프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부족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갑자기 안 주세요. 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이번에도 생각났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그 월요일 새벽에는 좀 달리 들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 몇 번 말했다는 거네? 이 청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눈이 솔깃해져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검색해봤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몇 번 말했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했던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신명기 31장 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거 맨 처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화자가 모세예요. 한 번 더 나오는데 신명기 31장 2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네요. 그랬더니 얘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계속 의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안고 갔어요. 반복해서 들었던,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끝까지 심겨지지 않은 이 말씀을 그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안고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 삶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덮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은 흔들립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찍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과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죠. 청년의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몰라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바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 그 일이라면 우리도 그 일에 내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전공하든 어떤 회사에 다니든 간에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청년들에게는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들어야 될 그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주의 청년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를 비판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제가 아무리 역사를 살펴보고 교회사를 훑어봐도 시대를 깨우고 세대를 깨웠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 능력은 언제나 청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조국교회가 깨어나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안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어떤 영역과 어떤 대상이 안정적일까요? 그건 없습니다. 자꾸 안정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불안한 거 아닌가요? 안주를 거부하세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세요. 저항하세요. 복음으로 이겨나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깃발 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